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짓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가운데 모습을 보여주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이렇게 다락방에 문을 닫고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하셨던 이 모습,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앉아서 해변가에서 기다리시던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내내 함께 다니셨던 예수님이시고 함께 식사를 했었고 함께 걸어 다녔었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늘 다니면서 듣곤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역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슬픔이 있죠. 아마 제자들이요, 그 마음속에서 아, 우리 주님이 가시는구나, 우리와 더 함께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떠나시는구나, 아마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 앞에서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이 소망으로 남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 그렇구나, 다시 만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던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 중에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납니다. 떠났다가 다시 오셔서 각기 일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결산하시던 그 말씀이 제자들 마음속에 갑자기 그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주인이 맡겨놓았다가 멀리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시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금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서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2년이 지나고 난 뒤에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은 로마 시내에 한 6일 정도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대화재가 발생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줄로 성도들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네로 황제가 선포를 하면서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저 영원한 세계에 나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당당하게 찬송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게 했던 그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재림신앙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어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상적인 성도는요, 또 정상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이 신앙생활, 예수님의 재림 이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 예수님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에게는 그게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2000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돌아올 때 아마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보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나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것 하나 붙들고, 그 소망 하나 붙들고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약속이나 한 뜻이 그들은 그들이 있던 그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에 대해서 헬라어 토 휘페론이라고 하는 이 다락방은요, 토라고 하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입니다. 더를 말합니다. 더. 그러니까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락방.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제자들이 이전에도 자주 모였었고 자주 활용을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심을 보고 그 마음이 슬픔에 잠겨있지만은 그들이 아무 말 없어도 그냥 찾아올 수 있었던 바로 그 다락방. 그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허탈함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만 된다라는 것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물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받는 것, 그걸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하셨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요한은 세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의 남녀의 비율이요, 얼마가 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여자들이 나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아우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남녀의 비율은요, 대충 여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그때에도 통곡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큰 무리라고 그랬었죠.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통곡하며 따라가는 큰 무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섰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도 여인들이 먼저 찾아가셨죠. 근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이요, 자신들의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신들의 재물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먹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섬겼었습니다. 이랬듯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뒤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늘 뒤에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은 여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도 다 알았었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실 것도 이미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었지만 여인들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나의 장사를 위해서 부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돌아가실 것인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마지막이니까 부은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따랐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했었고, 이 여인들이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상당수가 여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였던 이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소유 이 다락방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실 때 다락방에 모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유월절 만찬을 드셨던 그 방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장소도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개인이 소유한 장소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였던 이 제자들과 더불어 모였던 그 장소는요, 아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했던 이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었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다락방은요, 초대교회가 출발했던 그 장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터전이기도 했고 성도들이 모여서 자주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를 제공을 했던 사람도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12명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간에, 이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던 바로 그 기간에 이들에게도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봉사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했던 여인들이 아마 그렇게 봉사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다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정도 이름만 들어있지 나머지 그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통곡을 했던 그 여인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하면서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했던 이 여인들의 이름은 다 빠져 있습니다. 또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 그날이 며칠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매일매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했던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의 이름은 다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에 꼭 안아주시면서 별로 이름도 없이 수고했던 이들이지만은 주님께서 가슴에 꼭 안으시면서 잘했다.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 공개해 주어서 너무나 고마웠고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름 없이 수고해 주어서 고맙다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한두 사람 정도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여성도들은요, 이름 없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엌에서 뭐 설거지를 하고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고 해도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그거 하고 나면은 다 먹고 가버리면 또 정리해야 되고, 또 하루 날 정해서 나와서 수고하고 해도 그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뒤에서 소리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격려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120명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 숫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는 한 4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한 400만 명 중에서 120명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것도 당시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여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120명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죠. 너희가 땅끝까지 제자 삼아 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데요, 그 부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신 이 말씀은요, 이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400만 명 인구 중에서 120명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미하고 별 볼일 없는 세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땅끝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이 부탁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좌충우돌 부딪히고 규모가 없는 12명의 제자, 아니죠, 11명의 제자죠. 그리고 이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예수님께서 길러내셨는데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기의 그 선생님을 팔았고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작품은요, 누가 바라보아도 이건 실패작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좀 제대로 된 제자가 없었습니다. 교육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좀 리더십이 있는 제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거기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땅끝을 맡기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늘 항상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120명이었습니다.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의 운명을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패가 이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깨에다 짊어주게 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작은 것 가지고, 약한 존재를 가지고,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 자리에 있었지만요, 이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원래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잡아가려고 찾아왔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아우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근데 이제는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우들,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지금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그러셨죠. 두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그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들이 할 일이 아니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열쇠죠.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시면 숫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숫자는 120명이 아니라 12명이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12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자신만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못합니다. 12만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보려고 그들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한 명의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120명만 있어도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0명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을 맡겨주셨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요, 그걸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보았던 제자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네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마가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6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이곳에 네 군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전부 다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열된 순서는 각기 다르지만은 시작은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하고 끝 마무리는요 가룟 유다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즉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룟 유다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사도행전은 좀 다르죠.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늘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던 이 가룟 유다 이름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는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마태복음에도 12명의 제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될 때는 가룟 유다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탈락을 한 것이죠. 삭제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께서 주시는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기록이 되어져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지워버려졌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충성은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신실하다, 이러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이 말은요,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충성하되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가룟 유다는요 나가서 병도 고치기도 했었습니다. 둘씩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그 가룟 유다도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데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자랑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충성하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는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 변함없이 그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섬기는 충성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는요 누구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 찬바람이 많이 불죠. 지금도 찬바람이 불어서 좀 많이 춥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통 언제 재림하실까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비가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실 비도 오고 춥기도 하고 나오기 힘들거든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하면 변함없이 추우나 더우나 내가 서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해서 섬기는 그 모습,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를 좀 찾아내시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안 나오나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다섯 달란트도 나오죠, 그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다섯 달란트 가진 종이요, 처음에는 열심히 충성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만 놓아버리면은 그도 나중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그때 오랜 후이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가진 종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 종의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충성하는 모습,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랄 때도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충성하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재림신앙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되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작은 일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